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셔서 같이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짜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였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밤새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며 드디어 찾아내는 그 집요한 여인의 그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 공동체, 그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곳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고 너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기쁨을 맛보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많은 가정들을 향해서 도전적인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남편은 아내를,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 원리만 서로 알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만 있다면 분명 그 가정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제 15장의 마지막 비유인 이 비유, 우리는 쉽게 이게 탕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자 하였던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의 핵심이고 결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두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은 목자와 그리고 여인과는 달리 집 나간 자식,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이 마음은 관계성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 중에 복음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으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15년 전에 러시아 선교를 갔다가 이틀 정도 마무리 짓고 이틀 정도 그 선교팀하고 함께 그 구경을 간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러시아의 서쪽 끝이었던 상트 페테르부르그,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는 그 도시였는데요. 그곳은 지금도 에르미타쥐라는 박물관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궁전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그 러시아의 황제가 예전에 세계 모든 곳에서부터 선물을 받았던 그 예술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지금 그때 만들어졌고 지금도 유명한 박물관인데, 제가 바로 거기에 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그림,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을 딱 보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게 감동 자체였어요. 저게 참 그림이 큰 그림이었어요. 한 면에 전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은 좀 어두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보관을 잘한 건지, 하여간 그때 당시 15년 전에 러시아의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좀 일세계 박물관들은 접근도 못하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아주 명품들은. 근데 그 지키고 있는 그때 군인이었는데 1분씩만 주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게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건 참 경악스러울, 그 사진 때문에 이 명품이 사실 이렇게 훼손되기가 쉽대요. 나중에 내가 들어봤던, 제가 그래서 가슴이 좀 아파요. 아, 명품을 내가 사진 한번 찍을 때 이게 팍 프레쉬가 터지면서 이게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불법을 많은 관광객들이 너무 이 그림이 유명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어서 막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하여간 저는 사진으로만 봤던 그 이 그림을 현장에서 보면서 굉장한, 한 시간을 떠나지 못했었는데 굉장한 감동,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그 깊이.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저 그냥 그림만 그린 화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 그림 하나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그림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잘 알겠지만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요, 이 화가의 특징은 어둠과 밝음, 음영의 차이를 자기 그림에서 집어넣고 밝음을 이렇게 조명을 주면서 그것이 자기의 주제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방식의 그림을 그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 시간에 이 그림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 함께 자세히 좀 보고 싶은 이유는 이 그림,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귀환 안에는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깊은 영성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또 한 명의 이 시대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영성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있는 중에 이 에르미타지 이 박물관에 방문해서 이 그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게 돼요. 이 그림을 보면서 몇 시간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세한 이 렘브란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가에 대한 이 묵상을 쭉 하는 중에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이 자비로운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그동안 막 추구했었던 그 모든 세상의 이 가치를 좀 내려놓고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장애가 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라르쉬 공동체에 들어가 일생을 그곳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는 계기를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결심했다라고 자기가 쓴 책에 밝히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 그림의 가치 그리고 이 깊이가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우리 이 시간에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더 클로즈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부분을 조금 잘라서 아버지의 모습을 들여다봅시다. 왜냐하면 이 그림 전체에서 이게 빛을 준 장면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아버지의 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먼 듯한 그림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한쪽 눈은 감겨 있고 한쪽 눈은 떠졌지만 그 뜨어진 눈조차도 온전한 시력을 잃어버린 듯한 눈으로 그려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을 매일같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눈이 빠질 정도로 눈이 짓물룰 정도로 눈물을 흘린 그런 흔적의 눈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눈이 눈물을 흘렸고 정말 뚫어지게 기다렸는지 결국은 시력을 상실한 노인의 눈으로 렘브란토가 이 눈을 그려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렘브란토의 영성이 담겨있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아들을 감싸안는 이 아버지의 두 손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면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 그려져 있고요. 오른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손이 아닌 거죠. 이것은 살실화가 아니라 렘브란토의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손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려낸 손인 거죠. 왼쪽 아버지의 손, 그 손은 돌아온 탕자의 어깨를 움켜쥔 강인함의 손으로 붙들어주는 손으로 그린 것이었고요. 오른쪽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은 돌아온 자식을 어루만져주고 두드려주는 인자한 어머니의 손으로 그렸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렘브란토의 그 마음속에 딱 와닿는 아버지의 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거의 매일 눈물로 지새웠던 아버지의 그 눈이 먼 모습.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아들을 내면적으로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인하심과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 같은 부드러움이 함께 이 아들을 끌어안는, 품어주는 그런 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손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전체 큰 그림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나머지 하인들하고 하인들이 목격자로 나오는데 그 전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의 시선이 아버지의 손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아들을 향해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 그리고 화해해 주심, 용서해 주심, 치유해 주심이 담겨 있는 그런 아버지의 손이라는 것이죠. 탕자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면 머리를 한번 보세요. 머리 털이 없습니다. 삭발한 모습입니다. 삭발은 어디서 합니까? 렘브란토의 생각이에요. 죄인이라는. 감옥에 갇혀가 나왔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완전히 자기의 머리를 밀며 이 제사를 드렸었던 그 유대인의 풍습을 기억해내면서 완전히 머리를 다 밀어버린 그 작은 아들의 머리로 그려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이 이 탕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 머리를 이렇게 숙인 모습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이 어머니 안에서 들어있었던 그 평안한 머리, 이 모습으로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결국은 아버지의 품이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돌아온 작은 아들을 가만 보면 옷이 황갈색 속옷 하나로 누더기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거의 옷을 몸만 가리고 있는 이 한 벌짜리 속옷. 이것은 어쩌면 수용소에 갇혔다가 풀려나온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전혀 개성이 없는, 완전히 그저 종 중에서도 죄수 중에서도 아주 완전히 누더기가 돼버린, 완전히 찢겨지고 그저 망가진 인생을 겨우 덮어준 그런 참담한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옷의 모습인 것이죠. 그의 발을 한번 보시면 왼발은 완전히 신발이 벗겨져서 상처투성인 발로 표현되고요. 오른발에 있는 그 샌들은 겨우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지만 완전히 다 뜯겨지고 헐거진, 완전히 가난에 찌들어서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는 희망을 둘 수 없다라는 완전히 파산난 인생,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아들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큰아들은 멀쩡합니다. 아버지가 입은 옷, 그 망토 같은 것을 같이 입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와 거의 같은 신분으로 있다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이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목격자로는 서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저쪽 오른쪽 끝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면 아무런 기쁨이 없는 표정, 무표정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 현장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차갑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흘겨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고 찻대 좀 밝은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저 구석에 있는 그 작가가 등장하는 그림이 한,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두운 가운데, 그러니까 왼쪽 그 중앙에 왼쪽 상단을 자세히 보면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뚫어지게 봐야 겨우 등장하는데 그게 작가의 모습을 자기가 그려내요. 이 장면에 자기가 증인인 것처럼 등장하는 그림인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저에게도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 렘브란토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소화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인 수준에서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기를 권면해 봅니다. 이 정도로 한번 그림은 정리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두 개의 다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와 오늘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비슷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좀 나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여기에는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장 12절에 이렇게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하여간 예수님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하셨지만 이 간단한 이야기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드러난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못된 자식으로 나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마치 이미 죽은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진짜 나쁜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내 몫으로 돌아올 그 유산을 아버지가 뻐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나 같으면 지금 당장 세상에서 이런 사업을 벌일 텐데 지금 있는 그 재산에 만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벌여야 지금은 그때입니다. 더 큰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사는 이 답답함,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제발 내 뜻대로 살게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의 언어, 원래 쓰여졌던 언어가 신약 언어는 헬라어거든요. 그리크라고.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를 성경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인데요. 원래 이 하마르티아의 이 뜻은 missing the target,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마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위반하는 이 violation 하는 것, 그래서 뭘 저질러서 드러난 결과를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죄하면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누구를 때리는 거,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 하면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죄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과는 좀 더 본질적으로 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죽은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겠다라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 아버지를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선악과 사건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두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호기심에 저거 따먹으면 어떨까? 정말 맛있을까? 그거를 못 견디고 따먹은 사건으로 이 선악과 사건을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는 억울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과 냄새도 못 맡는 우리들이, 못 맡았던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그냥 누명을 쓰고 죄인이라고 자꾸 하니까 뭐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성경의 선악과 사건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의미를 정말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깨닫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모르셔, 내 인생은 내가 그냥 해결하는 것이 100배 낫다 그러면서 내 재능, 내 건강, 내 시간, 내 거 달라고 독립선언한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뱀으로 등장한 사탄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그 본질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나왔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지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나무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은 눈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너 스스로 그냥 살아가라는 거죠. 답답하게 하나님 밑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 넓은 세상 네가 주인이 되어서 한번 멋있게 살아봐, 이 얘기였다라는 것이죠. 이 유혹에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하마르티아,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남들 안 하는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사고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인생은 내가 더 잘 알아 하고 그냥 독립선언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돈이나 내놓으세요. 내가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그냥 후원이나 해주세요. 그냥 건강만 그냥 허락해 주세요. 이 정도로 산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인인데 이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게 의인인데 그런 의인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현실, 실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라, 자기 나라,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게 허랑방탕이에요. 탕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일생을 허랑방탕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는요, 이것이 얼마나 더 현실적인 이야기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사람의 일은 대개 이렇습니다. 권력을 좀 갖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인정을,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게 되면 주변 상황도 다 자기를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 믿으면 안 돼요. 조금만 삐끗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려고 드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스캔들, 나라 전체가 다 국민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절망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언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안 왔던 언론. 다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는요, 이 모든 것이 3개월 전에 다 찍었던 화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치고 나가니까 그게 묻힐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묻혀지니까 여차하면 자기네들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다 들고 있나가지고 좌우 할 것 없이 다 달려들어서 다음 정권에서 살아남을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마치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지매를 놓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세상이 나를 뭐 이렇게 잘 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 동안만 세상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아부를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근데 결국은 내가 삐끗하고 넘어지면 세상은 잡아먹으려고 정말 마귀 떼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더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짓밟는지 아십니까? 이 둘째 아들이 결국은 종이 돼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종이 돼요? 먹고 살려고 이제는. 예전에는 뭐요?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독립을 선언했는데 독립을 선언하고 나니까 뭐 망해버리잖아요. 망하고 나서는 이제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굶지만 말자. 그냥 목숨이나 연명하자 하고는 무슨 짓을 해요? 종이 돼버려요. 근데 그 사람을 종으로 받아들인 세상이 그 사람을 뭘로 일을 시켜요? 돼지를 치는 일로 그 사람을 더 밟아버리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삽니까? 성공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어디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인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다가 무슨 뭘 발견하게 돼요? 세상은 만만치가 않구나. 그리고는 어떤 방향으로 바꿔요? 그냥 버텨만 내자. 그 순간부터 세상은 더 나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 먹고 살려면 별짓을 못하냐? 이렇게 우리를 결국은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왜 짐승과 같은 세상으로 변합니까? 결국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식 새끼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 눈 딱 감고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처음 생각은 뭐예요? 세상에서 좀 성공해보자. 더 커져보자.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보자. 이렇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들의 끝은 뭐예요? 짐승보다도 더 비참한, 짐승도 못하는 일, 안 하는 일들을 저지르며 비참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자신을 들여다보며 이제 내가 이렇구나 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에 이렇게 애통해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은 이 순간까지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돼지 잡아먹는 인생이 되는 건지 어쨌든 아주 악하게 더 악해지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뭐야? 그 세상의 일원으로 완전히 그냥 인정하고 마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메타노이아, 완전히 무너져서 새로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군대에서는 항복하다, 투항에 들어오다라는 뜻이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성 수준에서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를 믿고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파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먹는 것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지금 돼지보다 못한 그 비참한 삶에 한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사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기까지 이르기 전까지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삐끗할 순간, 이거 아닌데? 망해가는 순간, 내가 잘못했나 보다. 가슴을 치고 밤에 잠을 못 자며 내가 괜히 나왔어. 내가 아버지께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이건 내가 결국은 내 죄값을 받는 거야. 이런 후회와 자기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후회했다고, 반성했다고, 그 반성의 결과가 뭘로밖에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이제 몸으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수준, 반성하는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냥 회개하고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몇 가지의 저질른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개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근본적인 거듭남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그 인생에서 나 자신의 삶을 파산선고 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집, 내가 나왔던 그 집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두 손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기대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고 이미 나는 다 파산됐고 그저 나만 받아주시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집 나간 탕자가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집 나가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게 주제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아시겠어요? 들려오는 소문을 다 듣습니다. 아유,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놈을 어떻게 아들이라고 뒀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 많은 종들 앞에서 권위가 다 추락한 그런 아버지 아니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그런 아들 때문에 맨날 부끄러움 당하는 그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나서 이놈 아주 죽어버렸으면, 들려오진 않았으면, 이게 바로 보통 아버지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 중요해요. 우리의 망한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 인생 살아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자.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 아들이 돌아오는 사실조차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오니까 우연히 맞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아들을 추적한 아버지, 아들이 드디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 저만큼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빠지고 눈이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건져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회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를 요청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은. 회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다음에 나오셔서 하신 그 복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은 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돼요. 회개했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망했어요 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회개하고 나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독생자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시려는 사랑의 확증이었다라고 하시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정말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고 아버지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지만 내 아버지가 날 받아주겠다는 그 사실이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처럼 아버지는 아들의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렸습니다. 아마 그 기다림 때문에 밤새 눈물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눈까지 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집에만 머물지 않았을 거예요. 종들을 내보냈을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보게 했을 거예요. 우리 둘째 어떻게 됐냐? 한번 좀 알아봐라. 한번 알아봐라. 드디어 그 아버지의 집요함,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오늘 본문 20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보이지도 않는 그때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확인하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집 나간 순간부터 이 괘씸한 놈, 네가 잘 되나 보자. 보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안는 순간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운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옷을 입혀주시는 그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집안의 상속자라는 뜻이 가락지를 끼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신발을 신기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식은 혼나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조금 더 고생 더 해야 돼. 네 죄값을 네가 좀 알아야 돼. 하고는 유보를 하고 잘하는 거 한번 보고 그때 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결국 그 믿음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다라는 말은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회복에 감격을 누린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그 마음속으로 뜨겁게 우러나는 그 존경, 그 사랑, 그것으로 아마 게으른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나로 인해서 저 늙고 저 눈이 멀고 저렇게 쇠약해진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 남은 인생, 아버지 기쁨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지. 아마 이것이 둘째 아들이 남은 삶을 사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도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 지난 주간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피곤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들여다보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칫 잘못하면, 아니 자칫 잘못한 게 아니에요, 거의 결론은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망해도 결국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쌓아놨고 권세를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라고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기다려주시는지, 여러분 그 품 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익숙한 찬양은 아니지만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함께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조차도 잃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께 방향만 돌렸어도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나의 이 악함, 나의 정말 못된 그 불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나의 이 누더기 같은 인생, 나의 이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네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한번 다짐하시고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나 부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흉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삶을 살았는지를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감격하고 우리 함께 감사하며 주님 이제 제대로 돌이키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을 파선하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이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중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들, 세상 나라에서 더 부자가 되려고 했었던 것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었던 것들 주님 다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졌고 우리가 망가졌고 우리가 아버지와 넘어졌던 것을 주님 다 기억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파산선고를 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돌이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의 모든 것을 씻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나의 모든 누더기 된 옷을 예수의 보혈로 감싸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자녀라고 아버지 확증하는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 반지를 내 손에 끼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젠 아버지 복음의 씨를 심기시고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버지 당신의 자녀의 기쁨을 아버지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변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악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신의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눈길 주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회 찬송하시면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만져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나 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나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 앞에서 당신의 그 뜨거우신 사랑의 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맞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격으로 우리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친교가 시작됩니다. 기쁨의 친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기쁨이 나누어지는 잔치가 벌어지는 친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으로 마음을 모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섬김이 우리의 더욱더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